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또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찾은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대표적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각 가정과 열석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역하고 있은 중남미 땅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과테말라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교역들에 발견되게 하시며 선두에 서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 현장에 증거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담을 도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살아나갈 제자를 찾고 옥토를 찾고 동역자를 찾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지금 계속 며칠간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히브리서 전체 윤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읽어야 성경 읽히는 것처럼 각 성경의 책들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잠깐 오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든 비유인데 전 참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밀과 계시가 뭐가 다르냐? 2층 그 우리 그 전체가 퍼지려냐? 비밀번호는 제 생년월일이에요. 딱딱딱딱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뭐 그 번호 아는 데는 감격도 없고 그냥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계시는 어떤 의미냐면 계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비밀이 알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계시는 보여줘도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여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알아가지는 과정들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를 보게 되면 계시되었지만 계속 계시되고 있었고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죠. 계시는 비밀을 한번 알면 딱 그만이지만 계시는 계속 알아가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 알려주셔야 그 부분들이 이렇게 깊어지고 알아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심과 최선을 다함과 어떤 집중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에서 계속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측면에서의 얘기예요, 계시는. 우리가 막 알아간다고 알아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감춘 걸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딱 알려주셔도 성경님이 우리 줬잖아,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고 우리에게 아예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다고 읽히냐? 읽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절에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했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는 항상 성경이 그렇지만 모든 책이 그렇지만 누구에게 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썼냐? 히브리인에게 썼겠죠. 어떤 히브리인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유대인 그룹이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런 계열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스도화, 그리스도교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근데 기독교인인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워낙 유대인들의 반격이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지금도 구약의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기독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핍박을 해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쨌든 기독교화된 유대인들이 점점 옛날 제사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옛날 있던 그들이 막 동물을 잡아서 놋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이걸 막 태워 보내고 또 막 물두멍을 보고 수많은 양들과 동물들 염소를 보면서 그때 막 동물의 신음소리 피냄새 그때 제사장이 막 그것들을 막 대신해주고 죄를 사하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속죄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평생 보고 한평생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옛날 제사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근데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끝났다. 그 제사 옛날 많은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했던 그것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계시된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면서 제사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가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 안경을 탁 끼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냥 다른 거 막 읽다가 끝날 수도.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워낙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많은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원래 의미, 원래 썼을 때 그 의미, 일차적인 의미가 항상 중요해요. 왜? 그 의미를 안 다음에 내게 적용도 하고 누구에게 권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의미는 A인데 B, C, D로 자꾸 해석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바예요. 그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사가 원래 어떤 의미였고 이 제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오산 갔다 오셨죠?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가면 딱 들어간 뭐가 있냐 제일 처음에 오산은 성막 체험 가신 분들 있죠? 성막이 보통 게 25m, 50m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5m, 50m 되어 있는데 저 아래에서 딱 들어갈 때 그 앞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큰 게. 그건 노단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동물 잡아 가지고 머리를 딱 자르고 다리 탁탁탁 자르고 배 쭉 갈라서 쭉 벌려서 이걸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앞에 가면 큰 물통이 있어요. 그냥 물두멍이라고 우리가 그 알고 있습니다. 물두멍 거기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막의 범위예요. 근데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성소 안쪽에 뭐가 있나요? 안쪽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따르면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데 웅크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우리가 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계열, 레위인계열 들어가요. 레위인들은 시험 봤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가지고 레위인 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출생부터 레위인인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이라 그래서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냐? 다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가문들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에 우리가 시험 치거나 막 뭘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원래 아론의 레위인이면서 아론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제사 제도에 말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만 대속제일만 대제사장이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어가요. 365일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막 아침도 먹고 시원하게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들어갈 날 그 날이 대속제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가 그러면서 뭐 번제 소제 해가지고 다섯 개 어떤 그 제사 제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올 것이다. 후손이 오기 전까지 너희가 거룩해야 될 하나의 방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레위기 내용이에요. 레위기 내용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시내산에 얼만큼 올라갔냐? 최소한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와. 그래서 우상을 만들잖아. 소 우상 만들잖아요. 그 기간이 2박 3일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받아온 내용이 뭐냐? 십계명 돌판 두 개거든요. 그 올라가서 받은 그 레위기를 주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피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죄를 사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 법제화해서 주신 내용이 레위기고 구약에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에 뭐가 있냐?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탁 넘으면요 뭔가 짝이 쫙 맞아요. 왜냐하면 신약 속에 구약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게 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가능하냐? 이걸 좀 답을 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 역할이 가능하지? 라고 하면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제사장들이 많은데 굳이 왜 오셨지? 그거죠.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레위지파가 민수기에 보면은 2만 2천 명이에요. 나올 때. 그들이 지금 쭉 그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살아왔을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똑같냐면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가 5만 개가 되니까 한국에 목사님이 5만 명 된다고 치고 한 10만 명 된다고 치고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목사로 올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답을 내고 있는 게 히브리서고 세 번째 어떤 무림이냐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제사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제사를. 뭐지 이게? 그럼 자기가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막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네 라고 하고 있던 차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에 대한 답을 탁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몇 군데를 보고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죠.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신약에 있는 뭐 사복음서랄지 서신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막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유태인들이 계속 말을 하고 그들을 막 차별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뭔가가 자꾸 밀리고 그들이 구약은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이 두 개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기자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아마도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한 책이 있다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구약을 굉장히 1장만 해도 많은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구약을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연결할 만큼 계시된 사람이에요. 구약 전체를 보고서 제사제도가 그때부터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주신 그 이후부터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딱 주신 그 이후부터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딱 짓고 끝나잖아요. 출애굽의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부분에 성막을 봉헌을 해요. 의미가 크죠.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희생제사를 지내려고 불렀던 그들에게 결국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짓게요. 성막이 뭐냐? 그런 부분들도 히브리서에서 그 구약을 다 들어서 구약의 모든 여러 모양, 여러 내용들을 예수님의 한 분에게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 시대 때 아무리 누가 설명도 안 해주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대에 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받는 분이다. 구약의 저 다음성이라고 여러 가지 음성으로 막 던지는 그 내용들을 한 분이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어떤 사건이냐? 그 자리에 십자가 사건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물었죠. 유다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가능하냐?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4절,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원래는 그 아래까지 읽으면요.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요.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레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실제 모세가 모세에게 준 그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야곱과 야곱이 난 그 레위 지파 때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구약을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창세기를 보면은 십일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인물이 창세기에 등장해요. 뭐 지금 보기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그것이 제사 제도를 그러니까 율법을 준 그때보다 뭐 많은 걸 좀 보니까 650년이 앞선대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딱 생기기 그 전보다 그 시점으로 650년 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 멜기세덱 계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멜기세덱보다 훗날의 사람인 거죠. 훗날의 사람이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제도가 법제화된 그 시간보다 멜기세덱은 650년 앞섰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제사장 신비 인물 그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들어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랐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정했던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 입을 통해 선포됐던 그 율법, 그렇죠?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섬겨야 되고 11개 지파는 어떻게 그 레위 지파를 대해야 되고 이런 사실들보다 이미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훗날에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음을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니어도 됨을 그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됨을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시는 분들은요, 좀 잘 들으시면서 차차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니까요.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 그 제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없고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은데 왜 세웠냐? 그들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구약 전체를 받는 내용이죠. 9장 11절부터 12절. 9장 11절.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냐, 답이냐면, 아니 예수님의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려야 될 거냐? 안 드렸잖아. 그런 거에 대한 답이라고 봅니다.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간 적은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그렇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 말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막, 성전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그 성막은 사실상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막은, 온전한 장막은,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님이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갔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를 들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하느님 보시기엔 가장 거룩한 곳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막은 온전한 장막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가짜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교회는 이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샘플이었던, 그림자였던 그 장막에서 실제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시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이룬 장면. 우린 그래서 그분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서 예수님이 물가를 오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양을 두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백성 대표에서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 양한테 죄를 전가를 해요. 이 죄 어린 양이 성밖을 내쫓아요. 안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돌멩이를 막 던져요. 양이 막 어린 양이니까 지금 젖을 먹고 싶은데 저 성에 애미가 있잖아요. 막 돌아보는 거예요. 돌멩이를 막 던지니까 돌멩이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막 광야를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사셀 어린 양 그래요. 이걸 유대인들은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란 말이 그런 배경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매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침을 당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끝나냐? 십자가 위에서 끝나는 거죠. 성막은 결과적으로 가짜인 거죠. 8장 5절 말씀 보면,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지금 성막은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체냐?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얘기는요, 모조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여기 뭐 40평, 40층짜리가 들어온다는데 모델하우스 언제 쓸 거 아니에요. 뭐 이번에 있다 그러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요. 딱 들면 모델하우스 딱 보고 뭘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몇 평에 들어가겠다 결정하잖아요. 다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모델하우스는요? 그냥 여지없이 박살을 내나 그냥 훅 계속 걷어가거든요. 성막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걸 실체를 맡아내기 위해서 계속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 역할을, 제사장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조품이라는 얘기죠. 현대 성경 보면은 그냥 모조품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품이 아닌 거예요. 진품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인 거죠. 그쵸? 사실 살려고 모델하우스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막은 그와 같은 거예요. 진정한 성막을 예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인 거예요, 이게. 이 가짜, 여기 모든 대상은 사실 다 가짜인 거예요. 왜? 이들은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 그림자다,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실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의 죽음이 진정한 지성소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분노를 모든 걸 다 화목해서 하나님의 인간 사회를 화목해 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0장 11절 12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세요. 제사장은 늘 서 있어요. 왜? 아직 수행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드렸던 동물이 효력이 얼마나 있냐? 1년 7월 10일 돌아올 때까지 대제사장이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드리는데 이것이 효력이 1년이에요. 1년 뒤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렇죠?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서 그거 있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되 11절과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매번 같은 걸 드려야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앉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이미 완료하신 거예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그 14절 말씀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방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델하우스가 아니었어요. 많은 대제사장이 누굴 예표했냐? 바로 이분을 예표한 거예요. 그죠? 그분은 그래서 실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속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 대현이가 수료실 갈 때 비가 왔어요. 우산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일회용 그 뭐죠? 우비를 입혔어요. 한 30분 지나니까요. 뜯어져가지고 이게 입은 건지 만 건지 이게 뭐 아주 난잡한 데 갖고 애들이요. 그런 거예요. 한번 입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일회용과 같아요. 다 거룩한 분들이 맞고 구별된 레위 지파에서 또 아론 가문에서 골랐던 것이 맞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에 비교하게 되면 그와 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완료되고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완성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왜? 그분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인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 기자 말하고 있고 결론이 뭐냐? 십자가는 제사였어요.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은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제사를 중단하는, 스톱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 그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에 준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완성하심으로 완료가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해라. 돌아가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자.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끝내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고 앞으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심과 또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발견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믿음의 풍요로움과 믿음의 풍성함과 생명의 풍성함 얻기에 부족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을 통하여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과 진행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피니셔 스쿨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엄마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또 그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발견하여 어릴 때부터 복음이 그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방향들이 설정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세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교회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귀한 날 되도록 각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에서 인도 충만하심이 주를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청정하며 주를 경외하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